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 언약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 만민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운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경고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들,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혹시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 사무엘하 21장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윗 왕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부터 마지막 장 되는 24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제는 시간적 순서의 배열이 아니라 사건적으로 하나하나 떼어서 이제 서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20장에 있었던 그 다음 사건이 아니라 사무엘 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을 딱 떼어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21장에 읽었던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특별히 7절에 므비보셋이 등장을 하게 되죠. 충분히 우리가 정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포인트는 이거죠.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이들을 진멸했습니다. 이 진멸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3년 동안 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골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었고 사울이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기에 또 기근이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뜻모를 기근과 같은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다면 분명히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이 다윗 왕국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례적인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과 대비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주님께서는 기근에 관련돼서 이미 신명기 11장 17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보니까 지금 다윗 왕국이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굳건하게 기초를 세워나가야 될 이 타이밍에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기근이 임하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사나 세계 정치 역사를 보아도 어느 왕이 군림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재앙들이 일어나면 우리들까지도 뭐 왕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그냥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보아도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기근이 왔다 라고 하면 대체 저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 보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3년 동안 기근이 극심하게 얼마나 왔었는지 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중동같이 또 이 고대 근동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귀한 귀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후반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근의 이유는 사울 때문이다. 사울이 이전에 기부온 사람들을 진멸한 그 이유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면, 반복되는 고난, 정말로 길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1절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쭉 보니까, 자, 2절 보니까 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여기 중요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아모리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사람이에요. 다 진멸되어야 될 존재들이었죠. 그렇죠?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죠. 다 진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쭉 말씀 더 볼게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부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기부온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혹독한 기근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사울의 범죄 때문인데, 그 범죄가 뭐라고요? 지금 읽었던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모리 족속이니까 가나안 사람, 일찍이 진멸되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넘어 그들에게 진군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소문을 통해서 이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에 맞서면 자기네들이 살 것이 아니라 진멸되겠구나라고 해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죠.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 3일 후에는 이들이 거짓으로 맹세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을 꾸몄지만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맹세했으므로 이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거짓말을 칠 수 있고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신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부한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살기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멸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사울이 유대 지파에 대한 열심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자기 족속들에 대한 열심이 있으므로 기부온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뜻모를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 학살해버리는 겁니다.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할 때 아마도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옆에 있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또 참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기근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의 왕국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나요? 사울의 왕국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대로 죽을 때 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접한 자를 찾는,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 그 왕.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믿고 따랐던 왕이 사람이 세운 왕, 사울 왕국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인간의 죄성을 대표하는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을 폐하시고 누구를 세웠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언약, 약속의 왕국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래서 이세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까지도 무시했던 그 존재가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죠. 다른 사람 한 사람 한사 기름을 부을 때 다 지나가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잘 보셨고, 결국은 다윗을 기름부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나간 삶 가운데 죄악들,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렸던 그 죄악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어서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정한 시간대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어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행동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 이 정도쯤이면 잊혀진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후를 드러내신다기보다 그때의 그 모든 죄악들이 이루어질 때 관망하고 지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마치 아간의 죄처럼 공동체가 고난을 받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서 너희들의 지금 원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브온 족속을 찾아갔겠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어떤 원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듯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울이 우리 조상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울 집안의 아들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매달아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끔찍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니까 또 그 응해줘요. 그래서 사울의 일곱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준 대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상황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징계의 유익은, 기근의 유익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백성, 다윗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왕국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 징계가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경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경성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죠.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실패, 삶의 이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유 없는 실패,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이고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무언가를 움직이려 했던 이 삶의 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기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를 복 주셔야 거동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 이러한 속죄가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불평하고 어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고 시간 지나서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